기획 특집 시민 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인권 전문가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진행을 맡은 장슬기입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인권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연구원 모셨습니다. 김인성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그 신체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바로 이 정신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남에 의해서 바꿀 수 없고 강요되지 않냐고 이런 권리를 말하고 있어서 서양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독재자나 그런 편향된 종교에 맞서 싸워서 시민들이 일으켜낸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먼저 상황극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사갓 북한 인권 방랑기 여섯 번째. 경치 좋은 산 속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 십자가 내걸린 교회나 성당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찬송가 소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 누군가에 의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로구나. 헌데 겉은 자유로운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겉다르고 속다른 땅이 있다 하니 거기가 어딘고?
여기래 어딘가 하면은 조중 국경 넘어간 월경자들 조사하는 경비대야. 그럼
저기 살려주시라요. 저는 아무 잘못 없이요.
저 에미라이 중국에서 오는 길이라 보따리 속에 뭐 들었는지 조사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이야요. 입던 옷.
혹시나 달러 감춰온 거 아니네. 조사해보라.
알겠습니다. 그저 낡은 옷까지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이네? 저 성경입니다.
뭐라? 저 애미나 예수쟁이네?
아닙니다. 나 예수쟁이 아니에요.
기름 이 책은 뭐이가? 이 책은 예수쟁이들만 갖고 다니는 책인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가면 좋다고 해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정말 내래 예수쟁이 아닙니다.
예수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방에서 성경만 나오면 무조건 대역 죄인이야. 이보라!
예.
그 애미나 입에 재갈 물리라.
재갈을 물립니까? 재갈은 사형수한테나 물리는 거 아닙니까?
가방에서 성경책이래 나왔는데 저 애미나이 살 수 있간? 분명 종살될 끼야. 말해! 입에 재갈 물리고 족쇄 채우라!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살려주기요! 살려주기요!
가만 좀 있으라! 에? 성경책이 나오면은 북조선에서는 그냥 죽어야 돼! 예수쟁이들 발견되기만 하면 때려 죽는 건 모르네!
잠깐만요! 우리 공화국 뭐든지 믿고 싶은 거 믿을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종교는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네! 저 종교 반역주의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라!
종교를 가지기만 하면은 반역주의인이 되다니.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니, 여기는 감옥 중에서도 사형수만 들어간다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아, 여기선 찬송가를 마음대로 불러도 되나보.
사가들은 우리는 이제 곧 죽을 목숨이야요.
그래요. 조만간 죽을 게야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송가 부르는 거야요.
사가 어르신 보시는 대로 저희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죄 때문에 하도 고문을 받아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래, 이렇게 고문을 받느니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시오.
에이그,
얼마나 고문이 심했으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을 헐고. 아니,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 핍박한다 그러는데, 아, 그걸 알면서 대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건 아니지 않소? 어쩌다 붙들린 거요?
아휴, 그날에 주일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젊은 여자 하나가 왔슈.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했으리 딸처럼 예뻐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보위부에서 들이닥쳤대시요.
아니, 어떻게 알고요?
내가 딸처럼 예뻐한 그 여자가 보위부에서 보낸 뿌락지였디요.
몽땅 잡혀서 바로 정치범 수용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니, 그러면은 그쪽 분들은 어떻게 잡혀왔는지요?
그 내래 한복 온성에서 살았대시오. 식량난 심할 때 이웃들이 굶어 죽는 걸 봤디요. 그 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래 원 없이 배나 한번 불러보자 그런 심정으로 도망강을 넘어댔는데.
도망강이요?
아, 그 우리는 그때 두만강이라 아이 부르고 하도 도망을 많이 가서리 도망강이라고 불렀대시오. 도망강 건너 중국으로 갔는데, 아, 중국에도 공안들이 쫙 깔려있는 기아요. 내래 그때 막 숨어 들어간 곳이 교회였시오.
그 교회 분들이 잘 대해줬겠군요.
아이고, 말도 마시라요. 태어나서 그렇게 귀한 대접은 처음 받아봤시오. 내래 그때 주님을 영접했시오. 내래 이래, 그때 주님을 영접했시오. 내래 이제 죽어도 한없이요. 어차피 북조선에서 하나님 믿음은 다 죽습니다.
북한 헌법에 분명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거늘 법 따로 현실 따로구나. 북한에서 유일하게 허락하는 종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종교뿐이구나. 북한 땅에 찬송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고 인권의 꽃 활짝 필 그날은 대체 언제나 찾아올고.
앞서 지난 시간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돼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상황극에서도 나왔다시피 탈북자들이 교회와 접촉을 했을 때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종교를 아편과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종교를 믿음으로써 종교가 인민들의 생각을 좀먹고 착취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를 제국주의, 그러니까 서방 미국을 대표하는 서방 세계가 그 약소국을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기독교를 믿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를 제국주의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종교를 가진다는 게 체제를 위협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북한 정부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는 그 유일 사상 체계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종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 이런 김부자의 그런 말이나
네.
그 행동만을 따라야 되고 다른 것을 믿으면은 탄압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 같은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북한에서도 초기부터 이렇게 종교를 탄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해방이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북한을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활동도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평양에서 가장 부흥이 됐었죠, 기독교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정권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이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 수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종교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를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극심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뺏는 등의 그런 탄압부터 시작해서 네. 나중에는 납치해서 살해하고 그리고 고문을 가하고 그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남은 가족들은 정치분수청소에 보내는 등의 그런 극심한 탄압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주체사상이 설립된 1967년 이후에는 북한에는 종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완전히 말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한 이유도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종교를 탄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뿐만이 아니라요. 개인의 신념과 또 표현의 자유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신념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정치 체제가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자유로움이 보장이 되어야 독재 정권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인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정권이 들어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예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기록한 저희 쪽에 기록된 사례에 따르면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드물고 다섯 건 정도인데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가혹하게 이런 쪽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도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싹이 자라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표현하는 그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 사례들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우방이었던 소련보다 뭐 북한이 못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도 그런 얘기조차도 정권에 대한 하나의 반항이나 도전으로 간주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김정일 시대의 이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가장 많이 침해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김일성 시대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침해 형태가 좀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김일성 시대 때 사실 그 초반 탄압이 있은 후에는 그런 시도조차 되지 못했는데 김정일 시대 들어서 90년대 이후에 이제 탈북자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실상을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북한의 실상과 비교를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CDR이라든지 손자나 지금은 USB 그리고 B라 이런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서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비판하는 생각이 많아지고 또 이런 통신기기들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탄압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와 2000년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까지요. 최근에 김정은의 침해 형태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런 탄압이 더 강해지는 추세고요.
네.
이런 걸 막고자 독일에서 최신식 전파 탐지기를 들여와서 휴대폰 사용, 손전화 사용에 대해서 검열을 강화하는 등의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가 들어옴으로써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동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김정은,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가 좀 오면서 자유로운 북한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해외 공관들에서 그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했다고 하죠. 네. 그만큼 북한 정부가 정보를 제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경 지역에서 또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사실상 그 막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은 이런 자유로운 유입을 막을 수 없을 테고 아무리 뭐 좋은 기기를 들여다 놓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미 그런 수요, 정보 수요에 대한 욕망이 커졌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에 온 가족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돈을 보내기 위해서 또 보내고 난 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전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으려는 자보다 그거에 대해서 그 막으려는 조치가 강해질수록 그걸 또 피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은 통제를 해도 참 막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실제로 중국 국경 지역에서 뭐 전화통화를 하면 적발이 됐을 때 공개 처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네.
현재 어떻게 좀 탄압을 받고 있는지 실태로 좀 알려주시죠.
네,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국 CDR에 대해서 공개 처형 북한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 열 군데에서 공개 처형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런 손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인데 저희 쪽에 그 사건 기록된 그 사건의 원인을 보면은 이런 범죄들은 이들은 대부분 정치 범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서 이런 경제적인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별거 아닌 단순한 그런 사건도 정치범으로 몰아서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고 이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검열과 탄압 심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 방송을 듣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저희가 그 한국에 오시는 분 북한 분들 그 성인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 항목 중에 이런 외부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 가까운 분들이 그 라디오 방송을 북한에 계실 때 들어본 경험이 있고 그분 중 그 50% 이상은 한국에서 보낸 전파를 들었기 때문에 KBS 방송이라든지 극동방송 그리고 여기서 방송하는 이런 대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고
네.
또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의 특징이 다른 CDR이나 그런 매체에 반해서 라디오 내용이 세계 정세라든지 북한의 실태를 알려주고 탈북자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등의 그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이 라디오를 들었을 때 북한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이 되고 한국을 동경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라디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탈북자 중에 20%나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좀 더 방송을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신이 보고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